신약성경 68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전체를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그 두 번째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8장 27절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내용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여러 다양한 사역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기적을 보이시고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그 내용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순환 받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분수령으로 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더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보시는 바와 같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신 그 보다 더 가르침에 집중하시는 내용의 그 핵심된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때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장면 한 것을 좀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으로 앞으로 좀 넘어가시죠.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말씀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과 안드레에게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내용도 한번 보실까요? 2장 13절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도 증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 레위가 곧 마태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를 제자 삼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부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단지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 삼을 때만 그렇게 하신 것은 또 물론 아닙니다.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뭔가 좀 걸리는 게 있어서 우물쭈물하고 있던 어떤 이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신 셈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으로 우리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하지 않았던 말씀들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인자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버림받을 것이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반응은 제자 중에 베드로의 반응이 이제 대표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항변이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제자들에게 이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그 말씀의 의미를 정립하고 그 의미를 더 부연하고 더 설명해줘야 할 그런 필요를 느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따르라 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를테면 이제 어떤 시점에서는 바로 이 제자들을 다시 설명할 필요를 느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이 두드림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두드리는 것을 우리가 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부르시는 그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주목하고 살피는 일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은 말 그대로 매우 단순하고 그리고 매우 명료합니다. 개인의 이해관계 속에서 얽혀져 있을 여러 복잡한 생각들을 다 헤쳐놓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매우 직설적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어떤 신분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말씀 속에 어떤 설명이나 어떤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우리가 최소한 누군가를 초청하는 자리로 이끌려고 할 때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또 상대를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오라, 나를 따르라, 내가 보여주리라, 그런 겁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확인해 본 바와 같이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요 초청입니다. 그리고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 부름에 아무 설명도 아무 설득하는 것도 없다라고 해서 너무나 무책임하게 던져진 말씀이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분명 이 말씀 속에서 뜻하시는 목적과 그리고 하시는 일이 분명 있으십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일을 하신다. 우리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를 어디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나를 따르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값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우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연결시켜준다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를 미래로 연결시켜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과거보다는 미래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데 과거에도 관심 두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우리의 과거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미래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데 깊은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적에 관한 이 복음서의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자신이 겪고 있는 어떤 무겁고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 말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거의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가느마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끌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가 가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은혜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죠.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그 대목을 기록하면서 니고데모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강조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왜 어두울 때 찾아왔느냐라고 그에게 다그쳐 묻지 않으셨습니다. 최소한 내게 어떤 답을 내가 얻고자 했다면 떳떳하게 밝은 낮에 찾아와서 다시 물어라, 그렇게 대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내용,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그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가 모든 소유를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장면, 그 장면을 좀 더 좀 극적으로 묘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왜 드라마를 보더라도 보면 꼭 이렇게 악역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배우가 있잖아요. 그 역할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여튼 생각하는 거며 행동하는 거며 못되기 그지없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또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면 그 사람이 결국은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주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뉘우쳐지는 과정을,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왜 그렇게 악하게 굴었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작가는 이를테면 매우 좀 실감나게, 좀 진정성을 담아서 그리고 무게감 있게 그렇게 그려가는 법입니다. 그래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유 참 보면 저 사람도 참 인생이 참 불쌍한 인생이었지 그러면서 이렇게 좀 공감을 얻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법이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비유 속에는 그저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 기다리다가 멀리서부터 그 모습이 보이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느라고 그가 뭘 변명하고 할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는 마치 그런 모습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옷 입혀주고 손가락에 반지 끼워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아들로서의 모든 권한을 온전히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만으로만 그렇게 소개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좀 따질 것은 좀 따져야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용서할 땐 좀 용서하지만 용서할 마음도 있지만 묻고 싶은 것도 좀 있잖아요. 우린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참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다시 일어나 걸으며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양손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를테면 한 손으로는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보이십니다. 가르치십니다. 말씀합니다. 가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손으로는 우리를 붙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앞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한 걸음씩 개척해 나가는 그런 무슨 험준한 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분과 함께 걷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를 과거보다는 미래로 연결시켜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제자들이 그 말 듣고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따랐는가 그 말에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두 번째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그저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따라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덮어놓고 따르라고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생각 그리고 고민도 거치고 그리고 결단을 통한 그런 내용들을 담은 그런 요구를 담은 그런 제자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따르라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덮어놓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심사숙고하고 판단하고 자기 결정을 거친 그런 따름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무슨 복사판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처럼 붕어빵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자, 그 인생 항로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자가 아니라 생각하며 따라가는 생각하는 추종자로서 왜 이 길을 내가 가야 되는가,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길로 내가 가면 내가 과연 어디로 인도하게 되는가? 이 과정을 통과하면 주께서 나를 어떻게 나를 빚어가시려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따르기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그 내용 속에 따라오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내용은 본래 성품이 아주 착하고 순한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온유한이라고 하는 뜻의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거친 야생마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쓰이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친 것이 유순해진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를 어떻게 이렇게 한 표현으로 증언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를 온유한 자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거친 걸로 따지면 참 이렇게 베드로 이상 가는 거친 면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 성경이 그를 온유한 자라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우리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나 인격성이 모두 다 희생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어떤 것, 훈련을 통하여 형성되어지는 어떤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잔뜩 짓눌려져서 억제되어져서 제대로 뿜어나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유순해져 있는 그런 걸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성을 모두 다 희생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나 열심이나 창조성 같은 거 이런 거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그런 성품들이 모두가 다 이제는 제자됨을 위하여 사용되기 시작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어떤 종류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우리가 여지를 남겨둘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예수를 따르도록 그렇게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적극적이고 매우 활동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그런 타입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드러지는 일을 맡겨진 역할 속에서 봉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무대 뒤에 있는 역할과 같은 그런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를 따라가는 그 속에서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종류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 생명을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 생명을 얻을 것이다.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면 잃게 되고 오히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가 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우리 이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 삶의 위대한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언가를 간직하려고 애써보면 그걸 놓치게 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을 그 생명으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를테면 대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그 죽음과 고난의 그 길을 지금 뜯어 말리려고 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일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이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사실은 모든 힘을 쏟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분이 더 드러나야지, 이런 분이 죽는다 그러고 고난의 길을 가신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는 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깊게 생각을 하거나 낮게 생각하거나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이를테면 자기를 지키는 일에 온 힘을 쏟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해서 성공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착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어떤 주어진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그러니까 대할 때 우리가 이게 헷갈리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참 지당하고 명확한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더라도, 먹거리를 하나 들어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쌀 농사를 하고 과일 농사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빛이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탄소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또 그 각각의 것들이 어떻게 어떤 차원에서 정말 서로들 반응을 해서 특별한 그런 작용들이 일으켜져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에 속한 과정들을 통하여 비로소 먹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육체에 속한 생명을 지켜내는 일도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함께해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어떤 과정들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우주적인 차원에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르시는 날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인간은 사실 과학의 힘을 빌어서 사실은 이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뭐 좀 더 이렇게 조작하거나 좀 진작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전체를 다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무지한 것이죠. 조금의 진작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생명을 우리가 좌지우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인생이 최소한의 생존의 어떤 조건마저도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우리 다시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자신의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그분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이 땅에서는 핍박과 조롱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약속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잃어버린다라고 해서 자기가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 되고 새 사람 되는 그 생명을 다시 얻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이 자기 희생은 자기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주와 함께하는 복된 생명을 다시금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이것이 나를 얻는 것이요, 이것이 곧 주를 따르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제자도는 구약에 등장하는 한 무명 인물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 속에 잘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때라는 인물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때라는 사람은 다윗 왕 시대의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한때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그 칼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을 때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국을 탈취하려고 할 때, 그때의 일입니다. 그 말씀을 한 곳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6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국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잇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이것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됩니다. 바로 그와 함께 걷겠다고 따라 나서는 사람의 응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교훈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떤 그 분별력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도를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던 그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그 모든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에 그 예루살렘까지 줄곧 앞서가셨던 그 예수님을 그들은 계속해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멋있게 따라갔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은 그가 예수의 뜻을 얼마나 바로 잘 깨달았는가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거절했는가 아니면 따라갔는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주와 함께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보여주신 길로 내가 걸어가리라. 그가 가르치시는 그 길로 내가 걸어가리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한 손으로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분이 아니시라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 그 걸음에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의지를 불태우는 말씀이기에 앞서 주님께서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 속에 그 살아계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또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주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를 과거에 얽매이게 하지 않으시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며 미래와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맹목적인 추종자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희생이라고 하는 대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자신만을 위하여 생명을 쓰는 자가 아니라 주를 따라가는 과정 속에 그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면 그 생명을 더 복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에 주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를 따라가는 속에 우리의 걸음을 내딛는 속에 더 복되고 귀한 것들을 맛보고 누리며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고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오늘의 귀하고 복된 주님의 찾아오심 되기를 이 말씀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을 모든 과정들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우리가 모두 함께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